얼마 전에 박노찬 형제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분들은 신앙을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은 기억나십니까? 예, 까마귀 고기를 다 드셔갖고. 근데 이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다 똑같다. 다 잘하고 있는 척 하는 것이지, 다 똑같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대중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 또 예배당에 와서 모임을 가질 때 보여주는 내 모습, 이제 그것과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집에 있을 때, 드러나는 내 모습과는 차이가 좀 있죠. 그죠? 또 내가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적인 실행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알고 있고 원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인 실행은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밝은 모습으로 있어도 마음 밑바닥에는 적지 않은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에 대한 눌림, 또는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해당, 구원받는 믿음에 해당되는 부분도 잠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솔루션입니까, 그게? 네. 한번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군대에서 구원을 받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교회 모임에 가려고 하니까, 직장이 교회하고 거리가 꽤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자주 가야 되니까, 예배당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마산에 사신 분이었었거든요.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인 회사에서, 일본계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관리직 직원을 1명 구한다고 이제 광고가 난 겁니다. 보니까 예배당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월급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예. 네, 그래서 예배당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을 봤는데 1명 뽑는데 70명 정도가 왔대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입니까? 70대 1인 거죠. 뭐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12명이 이제 붙었는데, 당당히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이름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2차가 뭐냐면 면접인데, 면접에서 11명이 탈락되고,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는 날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그 머리도 감고 준비를 해서 면접 보는 데를 갔는데, 면접장에 그 이제 왜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12명이니까 이제 언제까지 와라 해서. 그래서 12명이 다한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딱그 이제 다른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나는 떨어졌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기도 전에. 왜 그랬냐면 전부 양복을 입고 왔는데 자기 혼자 작업복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냥 편한 잠바대기 이제 이런 걸 입고 간 거예요. 이분이 군대 제대하고 사회생활도 많이 안 해보고 이래가지고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전부 이발소에 가가지고 진짜 그 뭐죠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왔는데 자기는 머리만 감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신발도 그냥 신던 거 신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파리가 앉다가 낙상할 정도로 광이 나는 구두를 다 신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야, 나는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일본인 회사인데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근데 뭘 질문했냐면 애국가 사절을 해봐라 이러더래요. 여러분 애국가 사절 아십니까? 이기상과 이마음으로 그거 맞습니까? 애국가 1절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다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형제 간에 대해서 맨날 맨녀냐? 그러니까 맨날 맨녀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형제 간들이 다뭘 하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 자기가 이남 이녀입니다 했으면 자기 빼고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형제는. 근데 남자 형제를 두 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큰 형이 태어났는데 그큰 집에 자손이 없어가지고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간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그 형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형제간들이 뭐 하냐 할 때는 그 형이 입양 갔다 다시 와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형을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뭐 형제간 순서도 잘, 상황도 잘 모르고 애국가 사절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난 떨어졌다 이제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합격자 발표하는 날, 지금처럼 뭐 인터넷 이렇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대요. 혹시나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누구신데요? 그래서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아, 합격하셨어요. 빨리 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구나. 세상에 당신도 합격했을 걸 기대하고 전화를 했냐. 응? 놀린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 조금 있으니까 누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합격했대. 빨리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합격했대요. 7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사람 볼 줄을 아네. 이제 이러면서, 그 이제 직장을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이 전자회사니까 전부 아가씨들이 그 이제 생산부서에 일을 하고 관리하는 이제 그 직원인 거예요. 총각인데. 그래서 이제 참 뿌듯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취직이 됐는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합니까? 그런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회사에 이제 생산직 여직원들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위에 관리하는 남자 직원을 한 명씩 뒀는데 자주 이 남자 직원하고 여직원들 사이에서 썸씽이라는 게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막 삼각관계에다가 막 이게 복잡하니까 그럼 이제 자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 그만둬. 새 남자 직원을 또 뽑아요. 근데 뽑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번에는 어떤 방침을 세웠냐면 최고로 매력 없는 사람을 뽑자. 최고로 문제 안될 사람을 뽑자. 기준이 최고로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했다 하면서 이게 실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다들 잘 보이려고 때 빼고 광 내고 진짜 없던 구두까지 다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때 빼고 광 냈을수록 회사가 원하는 기준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분은 그 면접 보는 분들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미 대화 나눠보기 전에 애는 아니다. 애는 아니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너무 기준에 맞는 사람인 거지. 그죠? 그러나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도 잘 못해. 이게 남자가 얼굴이 좀 못생겨도 이렇게 또 말을 잘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여자들이 혹할 수 있잖아요. 말도 다 버벅대. 이게 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하고 상대편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그 5장도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아시죠? 예. 에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왜 병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연못에 와 있었느냐? 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그죠? 불치병 환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허약한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 뭐 이게 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큰 무리가 누워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다들 불치병 환자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감기 환자 있었을까요? 아,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병원에 안 가고 이 연못가에 있었느냐? 이 연못가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휘저을 때, 그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환자는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죠. 언제 그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거기 와서 그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치병 환자들만 마지막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연못이 언제 움직인 적이 있었다. 또 어떤 병자가 나았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여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냐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율법은 천사하고 연관 지어져요. 예,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도 천사가 와서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들어가는 사람은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낳는 게 아니고 누구 만났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큰 무리가 와 있었는데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야 되고 행위적으로 더 완벽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다 합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못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연못 주변에도요, 상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연못 가까운 데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마 자리 다툼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장난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다른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한 걸 보면 뛰어들어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그 내용이.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은 건 아니고 제가 추측키로 누가 돌을 한번 던진 거예요. 장난으로. 여러분, 돌이 던졌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장판 됐을 겁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죠? 아비규환 뭐 그런 그 단어가 연상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났으면 이미 거기서도 있잖아요. 순위가 정해져. 아, 아무개가 보니까 1순위다. 물이 움직였을 때.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일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 자, 여러분 보세요. 소경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비록 눈은 좀 어두워도 길을 쫑긋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향해서 길을 대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소리만 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야지. 왜? 나는 눈만 좀 멀었지 다른 데는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불치병자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기대할 만한 부분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소경이. 그랬겠죠? 그리고 뭐 조그만한 소리가 나면 막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그 상황이 내가 볼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다 불치병자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자기를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이제 그것마저도 포기가 된 거예요. 나는 틀렸다. 비록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긴 해도 나는 틀렸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제일 먼저 저 못에 넣어주지 않는 한 나는 안 돼. 그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뭘 찾았다고요?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예, 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눈이 좀 멀긴 해도 다른 데는 멀쩡하니까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 자기에게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허약한 사람도 내가 몸이 좀 허약해서 그렇지 보지를 못해, 듣지를 못해.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다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만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을 때 38년 된 병자만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이죠. 그러나 누구만 예수님을 만나느냐?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귀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울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어깨를 한번 쳤다고 해봅시다. 관심 가졌겠습니까? 방해하지 마. 이렇게 했죠. 아이, 가만히 둬. 지금 여기 집중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어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이미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낫겠다는 기대가 포기됐기 때문에 그에게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는 38년 된 병자가 제일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조건이 뒤처지고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자기에게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이 일본인 회사는 아니시지만, 그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술을 끊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담배도 끊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나쁜 습관들이 있어서 안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저는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제일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자, 좀 부연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피조물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천사, 그 다음에 그룹, 또 뭐가 있죠? 아, 스랍,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타락한 그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 루시퍼가 지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고 아름다움, 아주 아름다운 자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되고 싶은 이상형이 있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 아, 죄송합니다. 이사야 14장을 보시기 전에 에스겔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세요. 에스겔 28장 1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자, 덮는 그룹이었던 이 루시퍼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문제는 루시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아름다움으로 루시퍼가 한 짓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높임받아? 나도 높임받고 싶어. 왜?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선함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기대할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의의가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광채 앞에서, 빛 앞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그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가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악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선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 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반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게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그것이 내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불행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아름다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게 아니라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그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동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좀 부족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죠?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연약하지? 다른 사람들은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을 잘 못하지? 그런 분들 계시죠? 안 계십니까? 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제가 그 이제 박노창 형제님께서 그분에게 답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이 됐어요. 맞아. 우리는 척할 때가 많아. 교회 와서 그래도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할 때가 많, 영적인 척 이럴 때가 많다. 실제 나 자신의 모습에 비해서 더 좋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인데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아는 것에 비해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자책감이라 그럴까요? 이게 마음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런 데서 벗어나 보려고 또 애를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나 이제 신앙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일을 한다고 나서서 해. 꼭 위선자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변화를 입고 나면 내가 그런 일을 맡겨줬을 때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점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 이제 못 모를 때는 막 나 시켜주면 좋다 하고 막 하지만은 좀 이제 뭘 알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뭘 나서 갖고 한다고 참 부끄럽다. 하면서 이제 자꾸 뒤로 물러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구원 받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점점 선한 사람이 돼갖고 구원 받은 거 아니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형편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 때의 원리와 동일하게 신앙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해요,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율법적인 사람이었을 때처럼 자꾸 내가 뭔가를 나를 갖추고 바꾸려고 해요. 예? 근데 바뀌지 않는 자신 때문에, 바뀌려고 할 때마다 바뀌지 않는 자신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정죄의식을 갖게 되고, 불만족스러운 신앙을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꿔달라고 또막 기도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에이, 그냥 교회만 다니자. 이렇게 자조 섞인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온고를 가져와서 온고대로 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갖고 항상 온고하고 좀 틀리게 해버리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자, 여러분, 이 너희라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뭐가 맞습니까?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자, 여러분, 2절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5절은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2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 삶에 관한 내용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거 답이 뭐죠? 구원받고 나서 삶은 율법의 행위로 하십니까? 아니죠. 예, 동일하게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으로 관하여 들음으로 하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할 때, 당신은 주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 받았으니까 연합되어 있지요. 그러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삶은 제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변화를 입고 나면 주님과 연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도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아,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조금씩 변화돼 가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돼 가고 성화가 돼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으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자, 루시퍼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였는데 그걸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아름다움이나 지혜는 독립된 거예요. 자, 하나님도 권세가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를 만드실 때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하나님만 아름다워, 나도 아름다워. 하나님만 지혜로워, 나도 지혜로워.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 인간을 독립적으로 뛰어난 존재, 선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이제 스승님이 두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스승님이 두 제자에게 문제를 내셨어요. 뭐라고 문제를 내셨느냐? 얘들아, 저 구멍난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한번 채워봐라. 그 사람이 내 수제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자가 그 어깨에다가 물동이를 지더니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팍 퍼서 열심히 와서 이제 그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부은 거예요. 두 번째 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부어놓은 게? 다 빠지고 없어. 그렇죠? 또 붓고는 빠져나가기 전에 얼른 또 물을 바꿔서 채우려고 하는데 또 와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 첫 번째 제자는 포기를 하고 나동그라졌어요. 두 번째 제자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짓을 같이 한번 봐보겠죠, 그러면? 그죠? 안 되는 걸 뻔히 봤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자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밑빠진 독을 딱 들더니만은 어디로 가냐면 연못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못에다 그 밑빠진 독을 잠궈버렸어요. 자, 밑빠진 독에 물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넘쳐버립니까? 그 여기에요. 신앙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밑빠진 독이 달라졌나요? 밑빠진 독 자체가 달라진 게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밑빠진 독인 것은. 달라진 게 있다면 연못 바깥에서 막 채우려고도 전에는 노력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체를 채우려고 안 하고 그 독을 연못에 연못 안으로 침내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내 잘 아시잖아요. 그냥 침내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이라는 거예요. 인.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인은 압니다. In Jesus Christ.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런 뜻이죠. 그 구절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성경을 보시면. 안에라는 단어가.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 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높일 게 없는 건 여러분은 똑같으니까. 다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는 거고. 그죠? 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와도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는 밑빠진 독이라니까, 여전히. 다만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변했네. 근데 나는 냉정하게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변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아무게 달라졌더라. 아, 그 사람 변했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위치가 있는데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 밖에 있어요. 그럼 더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것 같다가 시간 지나면 온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좀 영적인가 됐나 했더니 다시 육신적으로 돌아가. 그죠? 좀 성경 좀 보나 했더니 다시 TV 연속곡 보고 있어. 그러면 변화된 게 아니네.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다짐해봐. 변화되려고. 좀 더 영적으로 돼보려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수준에 못 이른단 말입니다. 내 삶이. 그러니까 항상 만성적으로 영적 불만족이 있고 자책감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좀 변화돼 봐야지. 주님 나 좀 바꿔주세요. 또 주님 의지한다고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주님 바깥에 있는 자기 마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변화돼도 문제예요. 그 사람은 변화돼버리면 다 판단해. 예, 자기가 뭐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 판단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나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게 돼 있죠. 어디 있으면? 그냥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에 없던 그 선한 마음도 일어나고 전에 없던 선한 소원도 일어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근데 그건 원래 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온 마음. 근데 자기가 뭔가 이제 된 걸로 착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 분리된 위치에 살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는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빈 독이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장인데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피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자 13절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3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가 뭡니까?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다. 자, 하나님이 생수의 샘이세요. 근데 나를 버렸다.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에게서 스스로 분리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자꾸 자기가 변화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물 저장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갖다 나를 채운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꼭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오니까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내려가 가지고 양식 좀 얻어 왔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1년 지나니까 다 바닥나 버렸어요. 또 구하러 갔어요. 또 얻어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바닥나요. 요셉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빨리 바닥나서 온 가족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집트로 와서 요셉과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요셉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요셉 양심만 좀 가져다가 떨어져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구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있긴 한데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내 세계에 가서 살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게 맞습니다. 영적인 분은 주님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육신적인 나를 영적인 나로 바꾸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입어갖고 영적인 사람 되려고. 내가 뭔가 돼보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밑 빠진 독이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야. 네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뭘 갖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그거잖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시켜버립니다.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내 세계로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 그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안 있으니까 늘 내 자신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 연배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런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기 막 각 구원받았고 뭘 모를 때는 그냥 막 살지만은 이제 성경 지식도 늘어가고 영적인 것도 많이 알아가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영적 기준은 자꾸 많아지고 내 삶은 거기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야, 나 이게 뭐야 이제 그렇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 요즘 신앙의 방향을 못 잡겠어 이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처음에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았던가 내가 선하게 되고 내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너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가 아니잖아요. 가장 형편없는 인간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인정됐을 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지금도 내가 변화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주님 바깥에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주님, 나 연약한 사람 맞고 부족한 사람 맞고 육신적인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말씀 들었을 때 아멘이 되던가요? 아멘이 되면서 한쪽에는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그래, 맞아. 구원 받았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지 하면서도 나를 자꾸 보면 내가 무슨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런 부분이 더 바뀌고 사랑도 더 많이 하고 더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이러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삶이나 행위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마음의 위치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있다.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대답을 못하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깨졌잖아. 깨진 독이잖아요. 이 깨진 부분이 다 말끔하게 수리되고 뭐가 가득 와서 가득 차 있어야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 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 안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단 따라가는 사람 돼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 몇 절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고 나면 꼭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2절은 구원의 말씀인데 2절의 원리랑 5절은 삶의 말씀인데 5절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은 은혜로 갈보리에서 받아놓고 삶은 어디서 한다? 시내산 가서 한단 말이에요. 삶은 시내산 가서 해. 내가 막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거기 가서 해.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정죄 의식이 늘 밑바닥에 깔려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신앙인데 그냥 주님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의식이나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수동적이 되고. 근데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능동적이 돼요, 그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뭐 누구를 못 이긴다 하더라? 아, 그런 말 있죠. 노력하는 사람, 천재를 못 이기고,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항상 내가 뭐좀 잘못하고 있다는 그 자책감, 정죄의식, 불만족스러움, 그런 속에 있으면 무슨 막그 신앙이 기쁘고 좋다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겠어요?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비록 부족한 점이 많고 내 자신 자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런 내가 우롭다함을 입고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주님이 내 지혜고 주님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이 내 아름다움이시구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 즐겁게 신앙을 하고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동감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한계점이 마음에 어느 정도 와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좀 변화돼야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성경에 보면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이냐면요. 3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고 이해되는 만큼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건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 거기서 벗어납니다. 자, 구원이 그래요. 그러면 삶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지금. 본인은 그 깊이 모르지만 늘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독립된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아, 나는 왜 이럴까?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그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변화될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찾는 사람은 잘난 사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형편없고 육신적이고 못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아까 그 면접 본 11명처럼 멋진 양복 입고 이발소 다녀와서 꾸미고 구두 광나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제발 영화 본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근데 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쇼생크 탈출인가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감옥에 흑인 다른 죄수가 있습니다. 나이든 죄수가. 근데 그 죄수는 무기징역인가 선고를 받고 오래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몇 년 이상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 그걸 받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가석방 뭐 그런 거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 항상 저는 이제 새롭게 됐습니다. 저는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면 선량한 시민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고개를 탁, 그 이제 심사위원들이 듣고 탁 듣다 도장을 꽝 해서 보면 불합격. 분명히 새 사람 됐다고 하고 이제 마음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도장 찍은 거 보면 불합격. 근데 주인공이 그 흑인 할아버지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그 심사 받으러 갔을 때 절대 나는 새로운 마음 가졌습니다. 난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니, 뭐 이렇게 그 의미 없는 짓을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틀려서 나 같은 놈은 안 됩니다. 나가면 나 같은 놈은 사회에 물 흐리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반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흑인이 가가지고 자기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지만 막 잘 보여갖고 나가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늘 불합격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자세도 좀 이제 안 좋게 하고는,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이에요. 그냥 여기서 나는 그 썩어야 될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짓 그만하세요. 조금 있으니까 합격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석방돼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될 때는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 높아서 이해를 못하고 내 세계 속에 갇혀서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 한 지 뭐 10년, 20년이 돼가면 이런 한계 또 이런 신앙의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다 표현하시지 않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좀 자유케 되셔서 주님과 하나 돼서 사는 그 자유함 또 기쁨 이런 걸 누리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우리가 잠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